어제 이어서 가나안 정탐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선동된 전 이스라엘 회중이 참여한 반역 행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회중의 전체와 그 회중에 속한 개인의 개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동사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도 다 범죄하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범죄하였다라고 원문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와 더불어 개별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총체적인 불신앙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대상들이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죠. 또 현재의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원에 대한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문에는 감탄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가정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즉 칼에 쓰러지게 될 것이며 우리 처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된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부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 그 영역들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파급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단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열 가지의 그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있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적은 체험하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애굽의 이방신들과 같이 우상들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게 아는 참되고 확실한 지식의 부족함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책을 세우죠. 한 장관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적인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린 것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렇게 배역하는 것에 대한 이들이 자신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곧 있을 심판에 앞서 이 비참한 상황을 친히 목도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백성은 오히려 뻔뻔하고 완고하며 악을 행하며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리더들은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곧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걱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차이라는 것이죠.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불신앙을 지닌 악인들의 특징이 시편 36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차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러므로 악을 행합니다. 또 이것을 이 뻔뻔한 가운데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악한 꾀에서 이것이 죄인의 길에 이르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악의 전형적인 패턴, 이 죄의 파급 효과가 커져가는 이 점층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요, 이들에게 최악의 징벌은 이들을 당장 지금 죽이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는 것, 유기한다라고 하죠. 신학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이들의 성향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건면하고 강권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서 격앙된 분노를 오늘 10절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모르는 패역한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이 침해를 받으실 때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동시에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의 구름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을 것이다 라고 오늘의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 반역과 배역을 일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한 임재를 약속하시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실적인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폐역과 반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최악의 순간이 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된다라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이적, 더 큰 이적, 더 큰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전부라 할 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큰 축복과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더 큰 기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해하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흑사병과 같은 강력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선민을 세우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버리고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드디어 모세의 중보 기도가 예, 13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습니까? 이 백성이 죽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큰 능력을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의 그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하겠다. 아, 그러나 가나안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 모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거두어들여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유보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다, 깨닫고 있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한다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식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신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가치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나의 힘을 가지고 사용할 것인지,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민족과 이 민족의 모든 세대의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이렇게 신본주의에 입각한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시고 좀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저도 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냥 무조건 어떻게 불신앙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서울교회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악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믿으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복된 현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